은혜가 충만했는데 할렐루야. 네, 오공동체의 성경 암송과 특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데 좋네요 여기. 네. 금요일날 청년들하고 이제 포트리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요즘에 창조과학이랑 이제 기독교 기초교리 하느라고 못 와봤는데 8월달에 왔다가 아마 오늘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종종 와야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회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열린 마음 더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는 심령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세 번째, 기도로 더 큰 능력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대표적으로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의 출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예수님의 출생기사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그렇게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사가 사사기 16장까지 등장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을 참 많이 행합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는가 하면 손에 단단히 묶인 노끈을 불사를 쓰지 풀어버립니다. 또한 싸움이 우리는 뭐 17대 1 막 이런 이야기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곳에서 30대 1로 당나귀 턱뼈를 들고서는 1000대 1로 싸워서 승리하는 상상 초월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려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능력을 기도로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한 여자에게 눈이 팔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은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상황이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참한 모습으로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3,000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신전을 허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삼손은 기도를 통하여서 육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을 얻었습니다. 사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은요,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를 하는데 뭐 하늘의 시민권자, 제사장, 상속자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식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죽음의 명패에 이렇게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김시연 여기 잠들다. 여러분 멋있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는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그의 기도는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역사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통하여서 심각한 가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 삼손과 엘리야 이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영적 능력의 근원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능력을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냥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나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일 메나탄 전도가 있던데 나가서 전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때 그들에게 주신 바로 그 능력이 귀신을 쫓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소문이 여러 동네 가운데 들렸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땅에 내쳐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만들고 이를 갈면서 몸을 뻣뻣하게 만드는 증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열이 나면 열경련을 일으켜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열이 나면 기절을 하는데 그 증상이 이 눈동자가 풀리면서 정신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은 사람처럼 몸이 축 처지는데요. 혹시나 이 기도가 막히면은 숨을 못 쉬어서 이제 몸을 비비 꼬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열이 나기만 하면은 우리 집은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겨우겨우 마음을 부여잡고 제자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매일 있었던 일처럼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내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해도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러던 중에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예수님은 그 아비의 간절함에 믿음의 외침을 듣고 바로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을 바라보며 아마도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가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그 시대에 귀신을 쫓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단적으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든 사람들의 몸에 닿으면 치유가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육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끝에 손이 닿았을 때 치료된 사건과 비슷한 증상인 거죠. 그러니 진술의 제자들도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는 선포 이외에 아마도 예수님의 소지품 하나 이런 무엇인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기도를 통해야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이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할 그 능력이 단순하게 드러나는 파워, 정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었을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이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저는 적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급변, 혁신이라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문명이 발달하는데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회 가운데 사람이 너무나 쉽게 유스트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었던 회사는 굉장히 많이 망했고요. 그에 반응한 회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불편한 것 같았는데 어느새 완벽하게 적응해서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실은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로운 삶의 환경들을 접하고 그에 적응되는 과정을 거쳐서 생활과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응이 된 거죠. 저는 이 적응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저항해야 할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응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면 당연해집니다. 이 당연함이 권리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이 당연함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큐티를 했는데 큐티하기 전에 간단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가가 그 기록을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벳세다와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와 베레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1장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9장에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1년 차에 받은 그 능력이 근 2년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에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이미 유스트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당연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권리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원래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보세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질문의 주어가 우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왜 못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제자들은 원래 아무 능력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특징은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위임받은 그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받은 사명을 매번 새롭게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소유로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됐고 그 자아를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주신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다시 오게 되었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더 큰 능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그 주권의식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너희의 능력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그럼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마음가운데 되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지금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그분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그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는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믿고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자리임을, 또한 그 능력임을 기도함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라. 그 친밀함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이제 보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의 귀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이 무엇일까? 여러 주석가들이 이 귀신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강한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뭐 저처럼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나름대로 이 파워의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파워가 세던 적던 귀신의 역할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신학의 가장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 나라의 동역자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 21절부터의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류가요, 여러분 다양할지라도 사실 그 역사는요, 의외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담을 높게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능력이 크다라고 하면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붙드는 것일 것이고, 약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사람에게서 쉽게 떠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오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한 그 부모에게서 버려지게 만들고 자식을 버린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영향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아마 사단의 계략이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 부모로부터 버려진 그 아이를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못하도록,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사단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로부터 그 아이의 영혼을 단절시키고 회피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시에는 없었고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할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기도 하시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의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십니다. 유대인의 신분으로 가지 말아야 될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손수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아이 치료 실패에 대한 그 원인을 두고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치료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항변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누가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논쟁에 휘말렸을 때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 것은 반복된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니? 사람이 많으니, 사역이 많으니,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으니,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정작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냐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 지금 너는 무엇으로 그 양을 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마음은 없이 그냥 모양만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삼손과 엘리야처럼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에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이 영혼 사랑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상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피 맺은 그 기도로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의 확정함을 달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충만해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매일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도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되길, 그런 크리스천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작은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경기도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서 살았는데 집이 완전히 번화가 이 먹자골목 안에 있어서 낮보다 밤이 활기찬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딱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모텔촌이고 왼쪽은 술집이어서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크지도 않은 그 도심 한 블락에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포장마차, 술집, 클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저씨들이 단란하게 놀다가 모텔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아주 타락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의 라이트닝 장식을 하면은 다른 주님의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이 교회를 모텔로 알고 들어올 정도이니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얼마나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겠어요. 그런 동네에 이 홈리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번화가이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술집이다 보니 이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정말 하루 종일 수십 명이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 오피스의 문을 두드립니다. 돈이 준다는 소문이 나면요 하루에 5, 60명씩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홈리스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게으르고 돈 주면 술 먹고 약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고 저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 가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이 긍휼의 마음이 저는 늘 생기지가 않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 다운타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거기에도 홈리스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늘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한 사람씩 있는데 아마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을 조형물로 생각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 한 영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두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홈리스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조용히 개인적으로 홈리스 사역을 혼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길을 걸으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커피와 도넛을 사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뭐 케어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서 나눠주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시작한 사역이 이쪽에도 두세 명, 이쪽에도 네다섯 명 붙어서 어느새 다섯 명에서 열 명이 함께 모이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저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행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설교한 목사로서 반대는 못하고 이제 길거리에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후 어느 날인가 나가서 홈리스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앞에 한 영혼을 두고서 바라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거든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한 영혼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여러분 이 직분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 평생 동안에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되새기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찬양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 아까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